에베소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 하나님 되어주시고 우리 아버지 되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한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나누며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같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변화무쌍한 상황과 관계없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이 이 시간 함께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평소에는 물을 잘 안 마시는데요. 진짜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한 하루에 한 잔도 잘 안 마시는 편인데 일부러 이제 건강을 위해서 자꾸 마시라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니까 마시는데 여기만 올라오면은 죄송합니다. 여기만 올라오면 그렇게 목이 마르더라고요. 아. 우리 함께 우리 인사했지만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유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늘 하는 인사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안아주면서 옆에 사람과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까 나를 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분위기가 좋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지금 내 옆에 있는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가, 부모님이, 혹은 직장 동료가, 이웃이 정말로 매우 사랑스러우신가요? 얘기했을 때. 아, 너무 사랑스러워. 아니면 지금 내 옆에 있는 그분과는 단지 의리로, 정으로 하루하루를 견디고 계신가요? 그 자주 하신 힘다 빠지면 보자. 희생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뭐, 천국 가서 보자. 뭐, 이러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혹시 오늘 나는 교회 오기 전에 벌써 한판 했다 하시는 분들. 다행히 저희 집은 무탈하게 한판 없이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자녀들, 우리 자녀들 한번 보면 성경에는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만 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자녀들을 주셨나요? 생각하신가요? 그 제가 드는 생각이 있는데 사람은 참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죠? 보면 저 사람 너무 마음에 든다. 나랑 마음이 너무 잘 맞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어떨 때는 참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정말 안 맞다 나랑. 어떻게 이렇게 안 맞나? 너무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하는데요. 한국 드라마를 보다 보면은 아주머니가 남편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어이구, 이놈의 왼수야. 근데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 이제는 왼수가 되어버린 나의 배우자. 태어날 때는 그렇게 예뻤었는데 이제는 인사 건네기도 조차 어려워진 나의 자녀님들. 나는 꽤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내 삶은 이런 고난의 연속인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계속하면 추신수 선수는 연봉이 2천만 불이 가까이 됐는데 왜내 옆에 이분은 연봉이 6자리도 안 되는 건지. 내 친구 남편은 잘생겼는데 문도 잡아주고 무거운 것도 들어주고 식당에 가면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 다 알고 있고 게다가 연봉이 6자리인데 내 옆에 이분은 생긴 것도 그저 그런데 허리가 안 좋다며 무거운 건 내게 맡기고 내 손이 문에 끼어도 모르고 지나가며 내가 좋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지배 채우는 데만 연연하는 데다가 연봉이 5자리인 건지. 좀 긴데요. 제가 좀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은 매주 찹스틱에 찰스턴에 외식을 나가는데 왜 우리 집은 삼식이 놈들만 득을 대는지. 저는 좀 공평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남편들의 입장에서 반대로 내 친구 아내는 예쁘고 착하고 요리도 잘하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을 주는 데다가 잔소리까지 없는 반면 내 옆에 이분은 분명히 예전에는 예뻤었는데 지금은 성질머리만 고약하고 요리도 그저 그런데 경제적 도움은 하나 안 되면서 내 월급이 쥐꼬리만 하다고 매일 잔소리만 하는지. 혹시나 해서 얘기 드리는데 지난번 보니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저희 가정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집 아들은 부모 안 닮아서 꽃미남인데다가 공부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사춘기도 조용히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사시는 이분은 하필 나를 안 닮고 아빠만 닮아서 생긴 것도 그저 그런데 공부도 못하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만 넘쳐서 늘큰 소리만 치고 다니는지. 공평해야 되니까 반대로 친구 부모님은 부자인데다가 부부간에 사이도 좋으시고 늘 정감 어린 말투로 이야기하시며 교회에서 보는 것과 집에서 보는 것이 한결같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매일같이 서로에게 이놈의 왼수야 왼수야 하시며 목소리만 크시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서는 악마인지. 나는 분명 꽤 괜찮은 크리스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시련이 있는지, 왜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내 앞에 자꾸 있는 건지, 왜내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건지. 내 이웃들은 다들 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내게는 왜그 은혜가 도무지 오지 않는 건지. 어떤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다리를 조금 절었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 이 젖는 다리가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고쳐주세요 하고 4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4년을. 근데 다리는 고쳐지지 않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제 얘기가 아닙니다. 혹시 제 다리를 잡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근데 우연한 기회에 어느 한 집회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요 이야기에 좀 집중을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좀 왜냐하면 두 목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요 다리가 불편한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지 않으시게 그래서 그 집회 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내용을 요약하면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요 목사님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4년을 매일같이 기도를 했는데 내 다리가 고쳐지지 않은 것이 내 믿음이 없어서란 말인가. 화가 나서 죄송합니다. 화가 나서 설교하신 목사님에게 따지러 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만나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사님 설교하실 때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지 다 낫는다고 하셨는데 정말입니까? 그러니까 설교하신 목사님이 네, 다 낫습니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속으로 바울 이야기를 꺼내려고 그러면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세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낫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 바울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려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 목사님이 미리 얘기를 합니다. 바울 아시지요?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세 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나았습니까? 물었습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 계신데 여기가 설교하신 분이고 요 분이 다리가 불편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요 분이 대답합니다. 이제 이때다 싶어서 낫지 않았지요? 근데 요 설교하신 목사님이 아닙니다. 나았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이제 구체적으로는 잘 안 나와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에 뭐 안질, 눈이 좀 안 어두웠고 생각해 보면 이제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복음 전하다가 그러니까 좀 몸에 약함이 많았죠. 성경 구절에 나오는데 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며 큰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하나님 요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세 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는데 그 응답이 뭐였냐면은 네가 받은 계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네 몸에 육체의 가시를 두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 응답 끝에 바울은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구나.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오히려 내가 그 약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하신 분이 얘기합니다. 이런 깨달음 후에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계속 했을까요? 다리전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그를 대적하는 거짓 사도들이 저 봐라 하나님 함께 하신데 어떻게 저렇게 아플 수 있냐 그런 방해도 있었겠지만 더 이상 그 가시는 바울에게는 가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불행하다 생각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병이 이 아픈 눈이 이 내 육체의 질병이 낫기를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셔서 내게 둔 이 가시가 은혜임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다리를 저는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아, 내 다리가 나았다. 여전히 그 목사님은 장애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가시는 이제 더 이상 가시가 아닙니다. 그 목체의 불편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크게 기뻐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에게는 기쁨의 감사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리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기에 내가 마주하고 있는 그 어떤 가시도, 그 어떤 연약함도 내게는 자랑거리가 되고 강함이 됨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섭리, 그분의 계획과 선하신 의도를 믿어 신뢰하고 맡김을 의미하는 것이지, 내가 된다, 된다 하며 내 욕심과 필요를 채우는 수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시가 사실은 진짜 가시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진짜 가시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욕심, 이기심, 사랑 없는 마음, 시기, 질투, 육체의 정욕, 더 나아가서 믿음 없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가시 때문에 여전히 불편하거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울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께서 같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약함을 자랑할 줄 알고 나의 약함이 강함이 됨을,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게 되시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또 여기서 바울이 그 약함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그것이 강함이 됨을 고백했는데, 여기에는 좀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바울의 상황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좀더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나 알수 있는데요. 바울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남을 자랑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이 진정한 사도라고 믿고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을 참된 복음이라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게 뭔가를 어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넘기신데 바로 뒤에 있어요.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이게 네 번째 편지죠. 고린도 교인들 잘 양육해놓고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디모데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이제, 근데 얘기가 들려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 동방에서 온 거짓 사도들이 와서 얘기합니다. 바울, 아, 그 가짜야. 바울 편지 받았을 때는 힘이 있고 능력 있지. 근데 실제로 한번 봐봐. 아파가지고 빌빌거리고 말도 잘 못하고. 나 봐봐. 우리가 진짜 사도다. 이적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몸도 튼튼하고 키도 크고. 난 육체의 질병도 없어. 거기에 바울이 어떻게 될까요? 고쳐져야 되겠죠. 좀 나도 이거 아니야. 쟤네들이 가짜고 내가 진짜라는 거를 얘기하려면은 잘하는 거를 자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듯이 12장 1절부터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이뭐 마치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얘기하는데 자기 얘기입니다.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바울이 14년 전에, 바울이 이제 사역 초창기였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다니고 있을 때 셋째 하늘 천국을 본것 같아요. 데리고 가서 영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육체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바울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나님만 아신다고. 근데 바울이 그걸 봤는데 비전만 본게 아니고 레벨레이션 계시도 봤습니다. 여기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로. 정말 굉장한 것을 보고 정말 굉장한 계시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자기의 라이벌 혹은 거짓 사조들이 바울한테 말도 못하고 저 가짜야 얘기할 때 이거를 얘기하면은 야, 나 이거를 보고 이걸 들었다 얘기했으면은 사람들 정말 바울이 진짜 사도구나. 아, 정말 바울이 가르치는 것이 정말 맞았구나. 거기다가 바울이 여기 간절히 기도하죠.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여기 세번 간절하게 기도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에다가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마저 기도해가지고 고쳐졌으면 어떻겠습니까? 더할 나위 없었겠죠.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질병도 없어지고, 저런 환상과 계시도 보고 듣고. 얼마나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지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이 기도에게 대답합니다.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제가 이 상황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세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똑같이 저에게 신광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 사업이 번창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새 집을 사고 내가 새 차를 사고 내 뒤따라오던 차가 옆으로 윙 하고 지나가 나를 째려보고 지나가는데 얼마 지나가지 않아서 경찰한테 잡히는 것이 은혜이지 어떻게 이것이 은혜입니까? 근데 그 아빠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이 대답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아니야 못 고쳐줘. 내 은혜가 너에게 좋게 하는데 바울이 대답합니다.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이 구절을 읽는데 문득 예수님이 세번 기도하신 것이 떠올랐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36절 그 이후로 이제 나오는데요. 제자들 데리고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기도하시죠. 이것도 제가 짧게 읽겠습니다. 36절만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도 간절히 세번 기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예수님 기도의 끝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고백하죠. 아, 하나님, 아빠는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내가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이 내게는 너무 버겁습니다. 하나님, 치워주세요. 그런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세번 기도했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 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들었는데, 야, 꼭세 번만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제 얘기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세 번의 기도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하게 최선을 다해 기도를 들으시는 분에게, 하나님에게 어필할 수 있는 횟수입니다. 아, 하나님. 나 정말 이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정말 나한테 필요합니다. 하나님 꼭 들어주세요. 그런데 하지만 반대로 내 고집대로 된다, 된다,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될 때까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이 내 기도에 성실하고 신실하게 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리라는 믿음이 함께하는 횟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너무 고집하고 집착하며 기도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죠. 아빠, 아버지. 우리를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아버지가 되셨습니까? 우리를 많이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사랑만 많으신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와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런데 자녀를 굶기시겠습니까?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죠. 제가 없으신 분들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아이를 낳게 한 내 아이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배탈이 심하게 났습니다. 열이 막 심하게 오릅니다. 100도 이상으로 40도 넘게. 근데 내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습니다. 그냥 손만 한번 얹으면 낫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고쳐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이 새끼 내가 먹으라 할 때 안 먹고 밤에 매 30분마다 일어나가지고 칭얼대고 나를 괴롭게 하더니 잘됐다 고생 좀 해봐라 몇 날 며칠을 끙끙 앓게 놔두시겠습니까? 하물며 죄 많은 우리 인간도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습니까? 또 자녀가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난 안 도와줄 거야. 왜냐하면은 제가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 도와달라고. 제가 아들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할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어.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애가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나 진짜 이거 너무 어려운 일인데 아빠 이거 도와주셔야 돼요. 좀 도와주세요. 내가 보니까 좀 진심이 안 묻어나는데 안 돼. 또다시 아빠 애가 아니면 애가 와서 막 매일같이 와서 아빠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래? 한 1년만 매일같이 와서 나한테 얘기하면 내가 도와줄게. 기다려. 진심으로. 내가 네 진심을 좀 확인해야 되니까.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을 죽기까지 그 아들이 세 번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기억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시, 이 가시를 없애주시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빠의 사랑이고 은혜이며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이 가시를 내게 그대로 남겨두시는 것도 허락하시는 것도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아빠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필요한 거 다 아니까 기도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생각이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집요하게 집착하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 속에 아빠가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아빠가 뭐라고 응답하든지 간에 기뻐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사랑이 함께하는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바울의 상황은 정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서를 다 읽어보면 알겠지만 매도 많이 많고 이거 진짜 말이 아닙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경험하고 있죠.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살면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왜 안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다 대통령하고 다 회장하고 다 사장하고 다 착하고 저럼 좋은데 살다 보면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하고 돌아보면 교회에서 만납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못돼 처먹었네. 목사님 아들입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아시는 사람은 다 아시겠지만 저희는 지난주에 그 땡스기빙을 맞아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족들끼리 너무 즐겁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이들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너무 즐겁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도둑님들이 저희 집을 정리해주고 가셨습니다. 불필요한 귀중품들과 TV, DVD 플레이어 그리고 참별이 락킹 비행기까지 가지고 가셨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밤에 경찰에게 바로 리포트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아무런 리포트가 없어요. 우리 집만 털린 것 같습니다. 그때 생각이 듭니다. 왜 하필 우리 집만? 왜 하필 전도사 집을, 예수 안 믿는 사람 집을 털지? 나중에 보니까 우리 옆집도 예수 믿더라고요. 교회 다니던데. 또 저희 동네에서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합니다. 가장 가난한데 왜 하필 우리 집을? 우리 집 한 줄 앞에 보면 94가에 잘 사는 조집사님 집도 있는데 왜 하필 우리 집을? 진짜 용서하세요. 농담입니다. 농담. 네. 그리고 하필 이번 주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그런데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수요 예배 와서 뭐 저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는데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은혜로다. 시작됐네. 무슨 찬양인지 아시죠? 제가 길게 불러도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내 삶은 변하고 충만하네. 그리고 계속됩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랜만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또 찬양이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은혜로다 하는데 정말 그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지도 없어지고 목걸이도 없어지고 TV도 없어지고 참별이 락킹 홀스도 없어졌지만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지 않았구나. 깊이 느껴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구나. 없어져서 속상한 것들은 생각이 나지 않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이 생각났습니다. 아빠가 있었지 다행이다. 내 모든 이 땅에서의 상황은 변화무쌍합니다. 내가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잘될 때도 있고 못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고 신실하시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렇게 큰 기쁨이었는데 내가 한동안 잊고 살았구나. 바울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했을 때 바울이 기뻐하며 감사했다고 했는데 아, 이것이 그 기쁨이구나 했습니다. 나의 꿈이 실현되고 내 욕심이 채워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나의 죄성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심이 은혜이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은혜이구나 했습니다. 게다가 설교가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도둑 맞은 것을 자랑합니다. 저희 집 도둑 맞았습니다. 전도사 집이 도둑 맞았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던 가시가 더 이상 가시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며, 또 그분이 한 시도, 하루도, 1분 1초도 쉬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가장 큰 가시로 여겨지십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그 가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없어졌다면 없어져서 크게 기뻐하고, 그리고 그대로 남아있다면 남아있어서 크게 기뻐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 됨을 경험하시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마지막 네 번째 편지죠. 고린도교회에서 편지인데 마지막으로 그 성도들에게 인사한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함께 그 인사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3절입니다. 제가 대신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털사 한인교회와 또이 땅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조금이나마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가시가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크게 기뻐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흥할 때나 망할 때나,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매일같이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